세계 뉴스입니다. 이란 핵합의 JCPOA 복원을 모색하기 위해 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동한 JCPOA 당사국들이 세부 내용을 논의할 실무그룹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또 오는 9일 후속 회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엘리케 모라 EU 대외관계청 사무차장은 이날 회동 후 트위터에 건설적인 공동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며 핵합의 이행과 제재에 관한 각각의 전문가 그룹과 함께 공동의 외교적 과정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일치와 열망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모라 사무차장은 빈에서 미국을 포함해 모든 관련 당사국과 별도의 접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개로 나누진 전문가 실무그룹은 미국이 해제할 수 있는 제재 목록과 이란이 충족해야 할 의무사항을 결합해 9일 재개되는 공동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2022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동맹국과 공동 접근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과 관련한 질문에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동맹과 논의하고 싶은 사안이라며 동맹국과 조율된 접근 방식은 우리의 이익일 뿐 아니라 동맹 파트너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 지역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럽, 영국 등과 공동 대응을 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인권 등을 포함한 중국 문제는 동맹국과 조율하고자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 여부에 대한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베이징 올림픽은 2022년의 일로 아직 시간이 있다면서 시간표를 제시하고 싶진 않지만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 고위 관리는 국무부 브리핑 이후 별도 설명을 통해 2022년 올림픽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동맹국 파트너와 공동 불참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고 논의를 진행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중부 칼라이 등에서 오늘 보안군의 총격으로 적어도 7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매체를 인용해 칼라이 마을에서 군과 경찰이 아웅산 수치 정부의 복원을 요구하는 시위대에 발포해 적어도 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날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 인근 다고에서도 보안군의 발포로 시위대 2명이 사망했다고 미얀마 나우는 전했습니다. 이 밖에 양곤에서는 중국 소유의 의류 공장에서 방화가 발생하고 중국 국기를 불태우는 등 반중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언론은 중국이 미얀마 군부를 지지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지난달 양곤 지역에 중국 투자 공장 32곳에 방화 공격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EU는 미얀마 군부와 관련된 기업에 추가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프랑스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희망과 관련해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강력히 지지하며 그들과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오랫동안 열망했고 미국은 이 사안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와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이 문제는 나토가 내릴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최근 군사적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국경 지역 병력 증강에 대한 명확한 의도를 설명할 것을 촉구하며 민스크 협정에 따른 휴전 준수와 긴장 완화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19일까지 미국의 모든 성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자격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목표는 지난달 제시한 5월 1일보다 2주 정도 앞당겨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새로운 백신 접종 일정을 발표하며 더는 혼란스러운 규칙이나 제한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다음 달 말까지 대부분의 미국 성인이 적어도 1차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아직 결승선에 있지 않으며 바이러스와 타화를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경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7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은 그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처해온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고 미 국무부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일본은 북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폐기에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며 대북 독자 제재를 2년 더 연장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또 도발을 한다면 경색된 한일 관계로 어려워진 미-한일 3국 공조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2도에서 1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불참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엄중히 대처해온 것과 일관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문제에 대해 한국, 일본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북한이 하계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이 그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엄중히 대처해온 것과 일관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 한국, 일본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with Japan on DPRK issues in pursuit of our shared goal.
앞서 북한은 5일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 홈페이지를 통해 신종 코로나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주 후반 워싱턴 근교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에 있는 해군 사관학교에서 열린 미-한일 안보실장 회의는 미국 대북 정책 검토 과정의 한 부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Counterparts at the U.S. Naval Academy in Annapolis. All of this is part of the ongoing review that we have.
프라이스 대변인은 대북 정책 검토가 아직 진행 중이라면서 검토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예단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하지만 우리는 북한 비핵화 원칙에 계속 전념하면서 우리의 파트너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우리의 조약 동맹 그리고 미국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에 큰 관심을 보이며 관련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도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대화 재개를 바랐던 한국의 희망을 무너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6일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으로 한국과 다른 나라들이 고립된 북한과 공식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드문 기회가 박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한국 당국자들은 도쿄올림픽이 남북한 고위 대표들이 스포츠 이상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길 바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 대화가 진행되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의 만남까지 이어진 과거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북한의 불참 결정은 3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 올림픽이 고립된 북한 정권과의 대화를 재개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희망을 무너뜨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남북 공동 입장이 성사되고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참석했던 과거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한국, 미국과의 대화를 중단한 상황이라며 올림픽 해빙에 대한 희망은 아마도 비현실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P통신은 북한의 불참 결정으로 미북 대화와 남북 대화를 되살리려는 희망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최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참가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여정 제1 부부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해외 주요 외신들도 일제히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이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한국의 희망을 좌절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AFP통신은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으로 현재 교착상태인 북한과의 대화 과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북한의 불참 결정엔 일본의 대북 정책에 대한 항의의 성격도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함께 북한의 인권과 제재와 같은 민감한 사안들을 거론한 데 대한 북한의 불만이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의 한 배경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로이터통신은 북한의 불참으로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 주요 언론들은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이유와 관련해 코로나 사태에 취약한 열악한 보건체계와 극심한 경제난에도 주목했습니다. AP통신은 자국 내 코로나 감염 사례가 없다는 북한의 일관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보건 인프라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코로나 사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는지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외부 분석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는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인한 미국 주도의 제재와 막대한 군비 지출 등으로 인해 이미 쇠약해진 북한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소개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엔 코로나 감염증 대유행에 대한 북한의 편집증이 반영돼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작년 초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하고 무역을 제한해 엄청난 경제적, 인도적 비용을 치렀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도 공중보건체계가 열악한 북한은 작년 초부터 국경을 폐쇄하는 등 코로나 사태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취했다며 북한은 코로나 감염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외부 보건 전문가들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NN 방송은 북한의 올림픽 불참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과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해 외부 세계와의 모든 관계를 거의 단절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송은 또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따르면 해외 외교관들과 구호단체들은 일상생활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 최근 대거 해외로 탈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대규모 코로나 발병 사례를 보고하지 않았고 발병 징후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단 한 건의 발병 사례도 없다는 북한의 주장이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5일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올림픽위원회가 총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VA 뉴스 이준입니다.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은 올림픽 출전을 위해 여러 해를 준비한 북한 선수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감을 줄 것이라고 운동선수 출신 탈북민들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선수들이 자유세계 선수들처럼 발언권이 없어 당국의 결정에 반발할 수도 없다며 북한의 운동선수들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과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 여자 역도에서 2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건 역도 선수 리정심, 리우 올림픽 기계체조에서 금메달을 딴 리세광 선수,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지난해 12월 우리 인민이 기억하는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 14명을 조명하며 소개했던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오는 7월 일본이 개최할 도쿄 여름철 올림픽에선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선수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올림픽 불참을 공식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공군 사령부와 4.25 체육단 출신으로 복싱 국가대표 상비군을 지낸 한설송 씨는 6일 BOA에 북한 당국의 이런 결정은 북한 선수들에겐 재앙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올림픽은 모든 운동선수들에게 꿈의 무대로 1년 연기를 포함해 지난 5년간 피땀을 흘리며 준비한 북한 선수들에게 출전이 물거품이 됐다는 소식은 큰 좌절감을 줄 것이란 겁니다.
운동선수로서 4년이라는 게 엄청 긴 시간입니다. 선수로서의 수명이 끝나는 거죠. 4년을 더 기다린다는 게. 저도 그 올림픽 불참 뉴스 보고 나서 내 친구들이 그런 상황에 겪게 했다고 보니까 저도 같은 운동을 했던 입장으로서 많이 좀 속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씨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전혀 없는 청정국이라고 선전하면서 선수 보호를 위해 올림픽에 불참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며 북한은 자유세계와 달리 선수들의 권리와 의견은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운동선수들은 아마 올림픽에 불참하는 그런 국가적인 정책을 편다하게 되면 언론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런 언론의 자유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가 있는 부분이 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당에서 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의무가 필요합니다.
평양 수산성 체육단 수영선수 출신인 유정미 씨도 오랜 기간 피땀을 흘린 선수들이 가장 원통해야 할 것이라면서 선수들이 권리를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 지도자 한 명이 결정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모두가 복종해야 하는 북한과 정부를 상대로 자주 시위를 하는 한국의 대조적인 모습은 운동선수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 택시 기사님들이 막 파업하고 그러시잖아요. 좀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시위를 한다거나 아예 뭐 경기에 참가를 하지 않는다거나.
선수들이 당국을 상대로 올림픽 참가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와 방역 조치, 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 있고 당국의 불참 결정에 대해선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지만 북한에선 그런 모습을 상상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유 씨는 그러나 메달리스트들에게 거액의 포상금과 연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많은 나라와 달리 북한은 실질적인 혜택이 매우 적기 때문에 올림픽 불참에 대한 선수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적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도 훈장과 입당, 연금, 추가 배급, 평양 거주권 등의 혜택을 제공하지만 북한의 직장 월급 자체가 몇천 원 정도로 형식에 불과하고 극소수만 특혜를 누리기 때문에 실질적 혜택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한국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사망할 때까지 매달 100만 원, 미화로 거의 900달러를 지급하고 일시적으로도 포상금과 장려금을 별도로 제공합니다. 또 올림픽뿐 아니라 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경기의 메달 색깔별로 평가 점수를 부여해 누적 평가 점수로 상한선인 110점을 선수가 쌓으면 최대 900달러를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유 씨는 그러나 북한 운동선수들은 오히려 국제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정부에 반납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외화벌이 도구로 이용하는 것 같다. 그런 거 있잖아요. 선수가 뛰어서 벌어온 돈을 선수한테는 조금 주고 나머지는 이제 국가가 다 가져가니까.
유 씨는 올림픽 꿈을 접은 북한의 수영선수들은 실내 수영장이 평양에만 소수에 불과해 대부분 다른 직종에서 일한다며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국 곳곳의 수영장에서 강사로 매달 적어도 2,000달러 이상을 버는 한국이 부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에 재학 중인 유 씨와 한 씨는 북한의 친구들이 국제대회에서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짠하다며 북한 당국이 불참 결정을 제고해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뛰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선수 31명이 9개 종목에 참가해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따 종합순위 34위에 올랐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일본이 북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폐기에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며 대북 독자 제재를 2년 더 연장했습니다. 일본 외에 미국과 유럽연합, 한국 등도 대북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를 2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주재하는 가기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토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독자 대북 제재를 2년간 더 연장하고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폐기가 구체화되지 않고 있고 일본인 납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이 반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연장 결정으로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와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불허 등 일본 정부가 그동안 단독으로 취해온 대북 제재가 계속 유지됩니다. 일본은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대북 수출입 등을 전면 금지하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시행해왔으며 지금까지 모두 9차례 연장을 통해 제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 독자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북 독자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으로 미국의 제재는 1950년 12월 적성국 교육법에 따른 해외자산 통제 규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미국은 북한 위협 감소법,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 대북 제재 강화법 등 직접적인 대북 제재 법안과 더불어 대외경제 비상조치법, 수출관리법, 대외원조법, 수출입은행법 등 12개의 일반 법률을 적용해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이나 기관의 미국 내 자산을 모두 동결하고 이들과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제재의 골자로 주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을 통해 제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대상은 개인 177명과 기관 313곳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가운데 가장 파급 효과가 컸던 사례는 지난 2005년 9월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을 북한의 위조지폐 제작, 유통에 이용된 혐의가 있는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한 일입니다. 당시 이를 통해 이 은행에 있던 북한 소유계좌 50여 개의 자금 2,400만 달러가 동결됐으며 북한은 당시 피가 마를 정도라고 토로했습니다. 스튜어트 랩이 당시 재무부 테러 금융 담당 차관은 약 1년 6개월 뒤 동결된 자금을 해제한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이 북한으로 하여금 불법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기만적 금융 관행에 관여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DA allowed its North Korean clients to use the bank to facilitate illicit conduct and engage in deceptive financial practices.
유럽 역시 대북 독자 제재를 엄격히 이행하고 있으며 최근엔 인권 관련한 대북 제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달 처음으로 각국의 인권 유린 상황과 관련한 제재를 발표하며 북한 정경택 국가부의상과 리영길 사회안정상 등 개인 두 명과 중앙검찰소 등 기관 한 곳을 제재 대상에 올리며 EU 회원국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등을 적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EU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독자 대북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독자 제재를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모두 이행함과 동시에 이를 보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EU의 독자 대북 제재 대상은 인권 제재를 포함해 총 59명의 개인과 10개의 기관입니다. 영국 역시 지난해 처음으로 독자적 인권 제재법인 세계 인권 제재 법규 2020을 발표하며 북한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북한의 비참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노예화와 고문 살인의 책임이 있는 두 개의 기관이 포함됐다며 이 기관들에 의해 지난 50년간 수십만 명의 수감자가 끔찍하게 죽어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y also include two organizations bearing responsibility for the enslavement.
영국 재무부는 지난 1월 발표한 대북 제재 명단에서 현재 영국이 대북 제재 대상에 올린 개인은 137명, 기관은 99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호주 역시 독자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데 지난 2월 북한 미사일 부품 수출을 도운 혐의 등으로 호주 당국에 기소된 최찬환 씨의 재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독자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국가 중 하나로 대표적인 제재가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가해진 5.24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을 전면 중단하고 북한 선박의 한국 영해 및 EEZ 항해, 한국 국민의 방북 등을 불허했으며 대북 투자 사업을 보류했습니다. 한국은 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5차 핵실험에 대응해 각각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취하고 금융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수출 통제와 해운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제재 이행보다는 제재 면제나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은 지난 2월 한 세미나에 참석해 보건의료와 민생협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유엔이 제재를 적용하고 있는 비상업용 공공인프라 영역 정도는 제재를 풀어주는데 국제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면서 남북 철도, 도로 협력을 예로 들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앞으로의 북한의 도발은 경색된 한일 관계로 어려워진 미국, 한국, 일본의 3국 공조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이 전문가는 바이든 행정부가 효과적인 미한일 3국 협력을 위해 한일 관계 개선도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마 채널 에브리 미 의회 조사국 아시아 분석가는 북한이 향후 몇 개월 내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할 경우 미한일 3국 협력에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ut certainly could be a driver of trilateral cooperation and drive the need for more trilateral cooperation.
챈네 에브리 분석가는 6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허드슨 연구소가 미일 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연 화상토론에서 미한일 3국 협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한일관계 경색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는 미한일 3국 공조의 와일드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챈네 에브리 분석가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에 어느 정도의 압력을 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definitely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해 향후 효과적인 미한일 3국 공조를 위해 한일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찬넬 에버리 분석가는 현재로선 비공식적 연합인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 쿼드 실험에 기반이 되는 것은 미일 동맹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쿼드의 강력한 경제적 요소가 결여되고 미국과 일본이 인권 문제 규탄에 한 목소리를 내지 않은 점 등은 쿼드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를 산다고 지적했습니다. 찬넬 에브리 분석가는 쿼드의 배타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쿼드 참여 여부는 한국 정부의 결정이겠지만 한국이 쿼드에서 빠져있는 것은 한일 관계와 더 나아가 미한일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잭 쿠퍼 미국 기업연구소 연구원은 미일 동맹이 현재 좋은 상태에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양국이 동맹으로서 향후 어떤 것들을 하길 원하는지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So now the question is, what does the alliance actually want to specifically do?
쿠퍼 연구원은 특히 미국과 일본 모두 국내 정치 문제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은 인도태평양 영내에 대한 경제 전략이 결여된 점, 미일 방위 관계에 구체적 진전이 없는 점이 미일 동맹의 도전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시히로 나카야마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직설적인 대외 정책을 환영했던 일본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런 기조가 틀어질까 노심초사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한 태세를 보고 일본은 안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This unambiguous message of the Trump administration.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단순히 중국에 맞서거나 억제하는 것이 아닌 동맹과 협력국들과 함께 중국과의 경쟁을 관리하려는 데 중점을 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진행자로 나선 H.R.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다가오는 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 간 해소해야 할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구상의 의제 형성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최근 프랑스 군 주도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쿼드 국가들이 참여하는 첫 영내 연합 해상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쿼드를 향후 영내 집단안보 구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다섯 나라 해군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인도 동부 벵골만에서 정례 합동 해상훈련인 라 페루즈를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참가하지 않았던 인도 해군이 추가되면서 지난 3월 미국, 일본, 인도, 호주로 구성된 쿼드 정상회의 이후 실시된 역내 첫 다국적 군사훈련으로 평가됩니다. 미 태평양 함대사령부는 5일 이번 훈련은 상호협력, 전쟁 수행, 통합력 증진과 역동적 전구, 해양 우위, 전력 투사력과 연계한 준비태세 강화에 초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미 7함대 소속 상륙수송선 서머셋 호를 포함해 5개 나라 군함 8척이 동원된 가운데 미 해병 제15 원정 전투단은 훈련에서 우방군들과 기동, 방공,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육군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전후회 회장은 6일 VOA에 이번 훈련은 프랑스와 같은 여외 국가 역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이익을 중시하고 있다는 셈법이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마크 에스퍼 당시 미 국방장관은 중국의 위협에 맞설 집단 안보 구상을 제안하면서 일본, 호주, 한국뿐 아니라 역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유럽의 우방들도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향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역내 집단 안보 구상은 직접 중국을 겨냥하는 조직은 아니라며 민주주의와 같은 역내 공동 가치 보장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ounter the view that this is about China. It isn't. But it also does not ignore China and China's activities in that region as well.
그러나 그런 의도가 중국의 불량 행위를 묵인하겠다는 것 또한 아니라며 자유와 개방에 초점을 둔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국들이 향후 군사적 전개까지 단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민주주의 국가들 간 상호 운용성 강화 훈련이 유사시 유엔군 사령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쿼드를 중심으로 한 역내 집단 안보 구상이 가치 중심 조직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중국 문제뿐 아니라 재해, 북한의 불법 무기 확산 대처 등 다양한 의제가 다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국 군대들 간 상호 운용성 확대는 이 같은 다양한 의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역내 훈련 참가국들이 한반도 긴급 상황이나 전쟁 발발 시 지원을 결정할 경우 유엔군 사령부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며 이들 증원국의 역량을 모아 한미연합사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s value to UN command if those countries that participate here in these exercises would choose to participate in a way that supports the Korean Peninsula in a time of crisis or war.
제임스 홈즈 미 해군참모대학 교수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프랑스 해군과 쿼드 국가들 간 이번 훈련은 단순히 해군의 역량에 국한된 성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점차 호전적이 돼가는 중국에 맞서 해양 중심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를 보여주는 목적이 더 크다며 이런 연대 움직임을 자신은 민주주의 함대 결성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한편 미 태평양 함대는 7함대 소속 시어도르 루즈벨트 항모 타격 전단이 4일부터 남중국해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루즈벨트 항모 타격 전단이 지난해 7함대 전구에 파견된 이래 두 번째로 실시되는 남중국해 전개입니다. 루즈벨트 항모 타격 전단은 남중국해 전개 중 고정익, 회전익 항공작전, 해양기반 타격훈련, 반잠수함 훈련과 함께 조정된 전술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태평양 함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도 6일 항공모함 랴오닝호 등 함정 6척을 일본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지마 공해 사이를 지나 태평양으로 전개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 결과와 관련해 중국의 요구를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한국과 함께 맞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의 지속적인 대북 제재 완화 요구에도 동맹국과 보조를 맞춘 비핵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요구가 북한 문제에서 첨단 기술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의 이해관계를 위협하는 중국의 도전을 열거하며 경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6일 최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나온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각종 제안에 대한 DOA의 논평 요청에 중국이 우리의 안보, 번영, 가치에 가하는 도전과 우리가 이 경쟁을 수행하는 방식은 21세기를 규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행동과 결합한 군 현대화는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서 우리의 사활적 이익에 갈수록 긴급해지는 과제를 던져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3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의용 한국 외교부장관에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며 각 측이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또 중국은 한국과 5세대 이동통신, 반도체 집적 회로 등 분야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질 높은 협력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의 첨단 신기술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중에 나온 왕 부장의 첨단 기술 협력 제안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해리슨 행정부는 우세한 위치에서 중국의 도전을 다룰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한국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코비드-19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외국 선거 개입과 부패에 맞서며 사이버 공간 방어를 강화하는 한편 미래 기술을 창조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쿼드 협의체 참여 등을 주저하며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무부가 한국을 중국의 도전에 함께 맞설 중요한 파트너로 거듭 규정한 겁니다. 국무부는 앞서 왕 부장이 지난 2월 16일 정의용 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이데올로기로 진영을 나누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을 때도 비슷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실 관계자는 왕 부장이 대북 적대정책 중단과 대북제재 완화 주장 등을 시사하는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 해결 노력을 한국에 요구한 데 대해 비핵화가 미국 대북정책의 중심에 계속 있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어떤 접근법도 효과를 거두려면 조약으로 동맹을 맺은 일본, 한국과 보조를 맞춰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관계자는 미한일 3국이 조기 북미 협상 개최에 공감했다는 서훈 한국 국가안보실장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언급할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서 실장은 미한일 3국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한 뒤 5일 기자들과 만나 날짜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가급적 조기에 회담을 개최해야 하는 것에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대외 비난 성명과 무력 시위 이후 추가적인 도발 없이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면서도 전격적인 올림픽 불참 선언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양상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발표를 기다리는 중에 북한이 또 다른 무력 시위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열흘 넘게 물리적 적대 행위를 삼가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을 앞세웠던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담화 공세도 주춤한 상황입니다. 다만 6일 체육성을 통해 오는 7월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이유로 불참 결정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공개해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일 내치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가 6일 평양에서 열렸고 김 위원장이 대회를 지도했다고 7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회 개회사에서 8차 당대회 결정의 집행 여부가 당의 최말단인 세포비서들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회는 당세포가 반사회주의 현상을 뿌리뽑는 핵심이 돼야 한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면서 내부 사상 통제에 주력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작업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위원장은 대외 메시지 발신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의 대미 압박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즈음한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 단계에서 북한이 저강도 무력 도발의 대미 압박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며 자위력 강화 차원이라고 강조했던 리병철 부위원장의 최근 담화도 추가 도발의 여지를 숨기지 않은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어려운 내부 사정을 감안할 때 주민 결속 차원에서도 태양절을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국내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그것을 챙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더불어서 이것이 4월 15일 김일성 생일과 맞물리면서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면서 또 4월 15일을 기념하고 자기의 정통성을 세울 수 있는 방법으로 일종의 도발이나 군사적인 시위를 할 가능성은 뭐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전략무기를 포함한 다양한 신형 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는 북한으로선 기술적 필요 때문에라도 미사일 시험 발사와 같은 도발 행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대외 메시지 측면에서 도발의 시점을 정밀하게 따질 테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나오기 전까진 한국이나 일본을 겨냥한 저강도 도발로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예상입니다.
이미 북한은 무기의 다종화를 시작을 했고 ICBM이나 핵뿐만이 아니라 신형 무기 체계를 계속해서 개발을 해가는 그러한 수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 발전에 그 타임테이블이 쫙 서 있기 때문에 그런 무기 체계의 시험 발사나 도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좀 더 신중한 자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고 추가 도발에 대한 상응 조치 의지를 분명히 한 때문에 북한도 무력 도발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이 추가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3월에 있었던 한미합동 뭐 군사훈련처럼 이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4월은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을 이제 어떤 정책을 낼 것인가라는 걸 이제 기다리는 이제 그런 기간으로 삼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 차관은 북한이 미국과의 신경전은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다른 나라에 비해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을 이례적으로 이른 시점에 공개한 것도 간접적인 대미 압박의 노림수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 차관은 북한이 불참의 이유로 신종 코로나 상황을 꼽았기 때문에 상황이 호전되면 번복될 여지도 남겨놓은 것이라며 올림픽이 고위급 대화의 계기가 되길 내심 기대했던 한국이나 일본 정부를 흔들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아 북한 군사연구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내치 일변도 행보가 일종의 대미 심리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발표를 전제로 장기전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북정책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미리 판단을 하고 오히려 내부적인 이 일에 먼저 신경 쓰고 그리고 나는 중국과의 관계를 좀 더 강화하는 대로 붙어가겠다라는 전략적인 그런 메시지를 또 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 실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나오기까지 압박 차원에서 중국이 용인하는 수준에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의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방한한 클라우디오 그라우치아노 유럽연합 EU 군사위원장을 접견하고 한 EU 안보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양측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해양안보와 대테러, 사이버 안보 등 분야에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U 27개국 합참의장급으로 구성된 군사위원회 수장인 그라치아노 위원장은 EU는 한국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EU가 구상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이 구체화하는 대로 한국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 장관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 가운데 한 EU 간 다자협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서울안보대화와 UN 평화유지장관회의에 대한 EU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자국의 어린이 영양 상태를 지적한 유엔 보고서를 비난한 것에 대해 북한의 어린이 영양 실조가 개선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계속해서 외부의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 다니엘 워츠 국장은 6일 VOA에 북한의 어린이 영양 실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마다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In North Korea from...
지난해 발표된 2020 세계 영양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5세 미만 어린이의 발육 부진과 저체중 등 분야에서 진전을 이뤘습니다. 보고서는 2017년 현재 북한 5세 미만 어린이의 발육 부진 비율은 19.1%로 개도국 평균치인 25%보다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5세 미만 어린이 저체중 비율도 2.5%로 개도국 평균 8.9%보다 낮았습니다. 워츠 국장은 이런 비율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북한이 과거 보여줬던 수치에 비하면 확실히 개선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years past. That being said, the overall level of humanitarian need is still considerable.
하지만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북한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40%가 여전히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고 워츠 국장은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내각 보건성산하 의학연구원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소장은 담화에서 유엔의 어느 한 전문가 그룹이 발표한 보고서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국가적 비상방역 조치 때문에 수많은 영양실조 어린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황당한 날조 자료가 언급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11개 구호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국내 여행 금지로 이들 단체들이 제공하는 지원 물품 대부분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특히 유엔 아동기금을 인용해 북한 어린이 20% 가까이가 발육부진을 겪고 있고 5살 미만 어린이 100만 명이 영양 부족에 따른 설사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번 담화를 통해 앞으로 유엔과 국제인도주의단체의 방북과 대북 지원 활동을 거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워츠 국장은 그렇게 될 경우 영향을 받게 되는 건 북한의 어린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Unless they're able to get nutritional assistance from other sources, will be suffering.
민간단체와 인도주의 단체 등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던 어린이들이 다른 곳에서 영양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니엘 제스퍼 미국 친우봉사단 담당관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내 인도주의 활동은 지정학적 이유로 언제나 도전적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북한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내 현재 상황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제스퍼 담당관은 지적했습니다. 제스퍼 담당관은 북한의 국경이 다시 열리면 몇십 년 동안 이어져온 협력 활동을 재개해 북한 내 늘어난 요구에 응하고 공동체 간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며 한국 학생 170만 명이 지금까지 미국에서 공부했고 지난 10년간 한국의 대미 직접 투자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숫자로 본 미한동맹 현황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와 의회조사국은 최근 미한관계 현황을 담은 설명서를 통해 미한동맹은 동북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전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분야에 걸친 두 나라의 교류 상황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먼저 경제는 미국이 한국의 두 번째 교역 상대국, 한국은 미국의 여섯 번째 교역 상대국으로 두 나라의 교역 규모는 2011년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이후 최소 3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기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 수출은 814억 달러, 수입은 889억 달러로 전체 교역 규모는 1,7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주요 수출품은 원유, 반도체, 항공기, 항공기 부품 등이며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반도체, 석유 제품 등입니다. 미국은 또 한국의 두 번째로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로 2019년 기준 직접 투자액은 39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에 대한 한국의 직접 투자는 611억 달러로 2011년 197억 달러에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미 투자국으로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는 미국으로 중국과 베트남보다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서 1968년부터 2019년 9월까지 한국의 대미 투자 누적 금액은 1,475억 달러로 한국의 전체 해외 투자 중 가장 많은 22.6%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한국 기업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자동차 부품과 산업장비, 청정에너지, 가전제품 등에 대한 투자를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적 교류도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는 1955년 이후 한국 학생 170만 명이 다양한 과정으로 미국 학교에 등록했고 2019년에서 20년 학기엔 4만 9천 명 이상이 미국에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에 방문과 근무, 거주하는 한국 국민이 200만 명에 달하며 미국 시민 20만 명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2018년 기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은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해 255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19년 한 해 동안 한국을 방문한 미국인은 104만 명,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229만 8천 명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설명서에서 지금까지 1만 명 이상의 미국과 한국 국민이 미국 정부가 후원하는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며 이 가운데는 풀브라이트 장학생 3,600명, 국제 지도자 프로그램 수료자 2,000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의 한국인 동문으로 총리 9명, 수십 명의 국회의원,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2명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미얀 교류 프로그램 동문에 탈북민 150명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또 미얀 관계 현황 설명서에서 미국과 한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 보건 분야에서도 공조하고 있다며 한국은 코로나 발생 초기 몇 달 동안 보호마스크 250만 개 등 중요한 의료품을 미국에 기증했고 코로나 진단키트 75만 개를 구매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밖에 군사와 국방, 정보기술, 외교, 가치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한국은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1882년 조미 우호 통상항해 조약 체결로 공식 수교한 뒤 1905년 을사늑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단교했다가 1949년 미국이 한국 정부를 공식 승인한 뒤 외교관계를 재개했습니다. 두 나라 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미국의 대사관 외 9개 총영사관, 3개 출장소를 두고 있으며 미국은 서울의 대사관, 부산의 영사관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참전 미군 가운데 최고 영웅에게 수여하는 무공훈장 수훈자 가운데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의무병을 재조명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메달 오브 아너는 미해외의 이름으로 대통령이 군인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최고 훈장입니다. 각 군마다 문양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오각별의 모양이 훈장을 토대로 하며 미국이 영국과의 전쟁에서 독립을 쟁취한 초창기 13개주의 별을 대표 기장과 깃발로 삼고 있습니다. 또 미군 소속으로 전투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직무 범위를 넘은 혁혁한 용맹을 입증한 군인에게만 수여되지만 수훈자의 70% 이상이 전사한 용사들에게 수여되는 만큼 충족 기준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참전한 모든 전쟁에서 이 훈장을 수여받은 용사는 3,500여 명으로 미 국방부는 매주 월요일 한 사람씩 선정해 이들의 생전 공로를 재부명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5일 이번 주 인물로 한국전의 의무병으로 참전해 전사한 리처드 드워트 해군 하사의 일화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두 달 만에 19살 해군 의무병으로 참전한 드워트 하사는 미 제1해병사단 1의무대대에 복무한 이듬해 해병대 전력 중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7사단에 전속됐습니다. 1951년 4월 5일 미 해병대 7사단은 38선 이북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중공군 117사단과 고지쟁탈전을 벌였는데 기관총 사격을 받아 선두에 있던 아군 4명이 총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맹렬한 기관총 사격을 피해 아군 전투병력이 흩어진 가운데 드워트 하사는 즉시 부상병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심각한 총상을 입은 해병의 몸을 끌어당겼다고 국방부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워트 하사는 다리에 총상을 입었지만 멈추지 않았고 부상병을 총격이 닿지 않는 장소까지 끌고 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 곧바로 부상병들이 쓰러진 장소로 달려가 또 다른 한 명의 부상병을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전우들은 드워트 하사의 다리 부상 때문에 다른 의무병의 지원을 요청하려 했지만 드워트 하사는 이를 거부했고 나머지 두 명의 부상병도 데리러 또다시 총격전이 벌어지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세 번째로 달려간 해병은 어깨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이내 전사한 사실을 인지한 드워트 하사는 곧바로 마지막 부상병의 절규를 듣자마자 해당 장소로 갔다가 총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나아가 자신을 돌보지 않고 타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비범한 사람들도 있다며 드워트 하사는 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주의 인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드워트 하사의 어머니는 아들을 대신해 이듬해인 1952년 5월 27일 최고 무공훈장인 메달 오브 아너를 수여받았는데 한국전쟁 참전 해군 장병 가운데 두 번째 수상자였습니다. 현재 미 동북부 로드아일랜드주 뉴포트에 위치한 두워트 해군 외래진료센터는 그의 공로를 기려 명명됐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47년 4월 7일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1947년 4월 7일 83세를 일기로 사망합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사인 포드 자동차를 설립하고 대량 생산 방식으로 일반 대중들도 차를 가질 수 있게 만든 사람입니다. 1863년 미시건주 가족 농장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기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13살에 아버지에게 시계 선물을 받고 시계를 분해 조립하는 능력을 보여줘 당시 동네 사람들의 시계를 모두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농사에 관심이 없어 16살에 집을 떠나 디트로이트에서 기계공으로 일했습니다. 1890년 토마스 에디슨의 전기회사에서 일반 기술자로 일을 시작해 3년 만에 엔지니어 팀장으로 승진됩니다. 그리고 1896년 헨리 포드가 만든 최초의 자동차가 세상에 나옵니다. 포드 쿼드리시클, 포드의 네발 자전거라는 뜻입니다. 1899년 토마스 에디슨의 전기회사를 그만두고 자동차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1903년 포드사를 창립하고 1908년 모델 T 자동차를 생산합니다. 1908년 10월 1일 본격적으로 판매에 들어간 T형 자동차의 가격은 825달러, 오늘날의 시세로는 약 18,000달러쯤 됐습니다. 아주 싼 가격은 아니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사람은 살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포드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공장을 짓고 일명 컨베어 조립식 생산 방식으로 생산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T형차는 1914년에 50만 대가 생산됐고 당시 미국 자동차 시장의 50%를 차지했습니다. 1923년에는 그 비율이 57%로 높아졌습니다. 포드차는 세계적으로도 판매망을 넓혔고 당시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차의 절반을 포드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포드는 그때 미국 최대의 부자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1805년 4월 7일 베토벤의 제3번 교향곡 영웅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초연됩니다. 1802년 작곡하기 시작해 1804년 봄에 완성하고 1805년 4월 7일 빈에서 초연됐습니다. 모두 4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베토벤은 당시 프랑스의 영웅이었던 나폴레옹에게 바치기 위해 이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악보 표지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게 바친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의 지위에 오르자 베토벤은 나폴레옹에게 실망해 이 작품을 그냥 영웅 교향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